제4장 직접민주주의와 정치의 종언 마르크스와 엥겔스. 향가로일 자유민주주의 사상 전통의 맹점을 그들이 바로 지적한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보호민주주의 사상을 이야기했고, 또한 발전적 민주주의의 사상에서도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말년에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에게 상당히 호감을 보였지만, 마르크스 식의 어떤 전반적인 계획 경제로의 어떤 혁명 이런 것들은 일관되게 부정을 했죠. 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계획 경제에 대한 어떤 선견 지명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측면에 보자면은 자유민주주의 사상 전통의 맹점을 끝까지 파고들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맹점으로 보자면은 동그라미 1번 착취적인 계급 관계의 은폐. 128페이지 세 번째 문단을 보면은,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상 전통의 중심은 국가가 개인의 사적 목표나 관심사가 아니라 공동체 또는 공중 전체를 대표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논리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따르면 이 주장은 거의 환상이다. 마치 계급투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계급관계는 착취적이지 않다. 계급들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이익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이익의 차이가 경제적, 정치적 생활을 크게 규정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국가가 공중 또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자유주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형식적으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함으로써 중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나 행위 결과에 있어서는 부분적 효과를 산출하게 된다. 즉, 국가는 유선자의 특권을 필연적으로 옹호한다는 거죠. 그러므로써 유선자 계급의 보호와 착취 재생산을 하는 역할을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정치적 역할이다. 정치의 역할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동그라미 2.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시민사회와 정치 영역의 명백한 구분을 통해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라는 커다란 정치적 의제에서 제외시키는 탈정치화를 수행한 것이죠. 즉, 사적 소유는 마치 정치의 교유 대상이 아닌 것처럼 취급되어서, 생산수단을 소유 통제하는 사람과 임노동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의 거대한 분할이 자유로운 개인적 계약의 산물로 파악되어 국가의 관련 업무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제는 비정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현대 보수 언론을 지배하는 레토릭이기도 하죠. 그래서 경제에 너무 규제가 많다. 정치는 경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것은 정치라는 개념의 정의를 애초에 경제 이외의 것으로 제한하는 그러한 사상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구분에서 보았듯이 공정성의 원리는 경제의 영역 또한 공적인 영역, 즉 정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 마르크스 엥겔스는 자유민주주의 사상 정통의 맹점을 제대로 찔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전반적인 사상 체계는 요 4장에도 잘 소개되어 있고,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여러 개론서들을 읽음으로써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 간에서 동그라미 1번 페이지 132페이지 네 번째 문단을 보자면은,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국가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루이 보네파르테의 브뤼메르 18일이라는 거의 책에 나와 있고, 이거 우리나라에 번역도 돼 있죠. 그래서 이 책에서 마르크스는 133페이지 첫 번째 문단, 국가기구는 시민사회에 대한 기생체인 동시에 정치행위의 자율적 원천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보나파르트 정권을 묘사함에 있어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 행정 권력은 프랑스 사회 전체를 하나의 그물로 얽어매고 모든 땅콩을 막아버리는 끔찍한 기생체이다. 국가는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부르주아지의 국가 통제력까지 축소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일련의 방대한 제도로 파악된다. 이 점에 있어서 국가가 사회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갖는다고 마르크스는 생각한 것이죠. 부르주아지의 국가 통제력까지 축소시킬 수 있으니. 즉 정치적 결과는 복잡한 계급 연합과 입헌적 장치 사이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133페이지 세 번째 문단 보면은 그러나 사회를 주된 위기에 빠뜨리지 않고 보나파르트가 취할 수 있는 정치적 주도권에는 궁극적 제약이 가해지며 국가의 행정부나 입법부도 이 점에서 제약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국가는 사회에 의존한다. 무엇보다도 생산 과정을 소유 통제하는 사람에 대한 의존성을 벗어날 수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국가기관이 생존할 수 있는 물적 자원을 경제조직이 만들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국가의 의존성은 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급 연합을 통해서 상대적을 자율성을 누리는 국가의 어떤 장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치적 결과가 나타나지만 근본적으로는 부르주아의 이익에 봉사하는 부르주아의 이익에 의존하는 그런 근본적 제약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가 계급 연합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라는 생산 장식을 그대로 두고 세금을 엄청나게 매겼다. 그래서 기업 이윤의 80%를 세금으로 매겼다. 그러면은 결국 고용이 축소되고 저축이 하락하고 신규 투자가 저하되고 또한 자본의 해외 이탈이 일어남으로써 공황이 도래되게 되겠죠. 공황이 도래되어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을 국가가 거둘 수 없으면 국가는 자기 존립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그 부르주아지의 이익에 관계적으로 얽혀 있는 노동자, 임노동자, 생산 장식 내부에서는 노동자는 부르주아지의 이익에 의존돼 있죠. 이 노동자조차 그러한 국가, 그러한 정부를 지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1960년대처럼 사회민주주의 정부가 잘 나가게 되면은 복지국가의 전통이 상당히 광고해질 수 있지만 이 전통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는 철수할 수 있는 그런 전통이 되죠. 그래서 1970년대 이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만연해지자 신자유주의자가 득세하였고, 그래서 결국 대처 정부나 레이건 정부와 같은 최수국가적 강한 정부를 옹호하는 그런 우파들에게 정부를 넘겨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본의 국가 지배, 사적 자본 축적의 필요성에 의해서 국가에 부과되는 제약들이 있다. 그래서 국가는 교육을 통해서도 잘 훈련된 노동자를 제공해야 되며, 또한 사적 자본 축적에 어긋나는 이념들을 교육이나 기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부여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국가의 어떤 노동정책, 사회정책 또한 사적 자본의 축적의 필요성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제약된다. 그러므로 어떤 모든 시민들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다루고 그 구성원들의 평등한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존중하는 중립적인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으며 국가는 이렇게 근본적으로는 부르주아 이익에 의해서 제약된다는 기존의 보호민주주의자나 발전적 민주주의자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본질적인 통찰을 해낸 것이죠. 이 국가관은 체계적으로 정식화하여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이 브뤼멜의 18일이라는 책에서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마르크스의 입장 또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국가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만개하였죠. 이후에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중에 일부를 뒤에 이제 우리가 제7장 안정에서 안정으로부터 위기에로에서 정당화 위기론 이런 거에 의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가로 3. 그렇다면은 이런 맹점, 이런 국가의 근본적 한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국가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추구하고자 하였던 정치 체제는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그들은 파리 코민으로부터 많은 이제 시사를 얻었던 것이죠. 첫 번째로,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하게 되면은 부르주아 계급이 붕괴하게 되어서 조직화된 정치 권력은 불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39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이러한 생각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국가는 사회 경제 관계의 토대 위에서 발전한다. 두 번째, 국가는 생산 관계의 구조를 보장하고 표상화하지만 그 생산 관계의 형태와 성격을 결정할 수는 없다. 세 번째, 기구 또는 기본 틀로서 국가는 지배계급의 장기적 이익에 일치하도록 사회를 조절한다. 네 번째, 계급 관계는 국가와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주축 세력과 권력의 핵심 차원을 결정한다. 다섯 번째, 따라서 계급이 최종적으로 지향되면 모든 정치 권력은 그 발판을 박탈하게 되며 국가는 더 이상 할 역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하는 역할이라는 게 조직화된 권력으로서 지배계급의 장기적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근본적 한계 설정 내에서 계급 연합의 정치적 투쟁의 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급이 사라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두 번째로 동그라미 2번 물질적 풍족이 정치의 문제뿐만 아니라 분배의 문제 또한 해결하기 때문에 국가가 하는 많은 일들은 단순한 기술적인 행정적 관리로 환원될 수 있다. 페이지 140의 두 번째 문단. 즉, 그래서 생산력의 발전을 통한 자연의 정복이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의 도래에 필요한 요건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142페이지 표 4-2에 보면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일반적 목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기 전에 과도기적 상태적 에서 생산력이 아직 충분히 만개하지 않았고 기존의 자본주의적인 요소들이 사회관계 내에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공산주의로 가기 위해 과도기 상태를 사회주의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표 4-2를 보면은 공산주의 부문에 일반적 목표 1. 모든 형태의 노동 착취 종식 재산의 사회적 소유 두 번째 모든 공공 문제에 대한 합의 따라서 일체의 법률 규율 또는 강제의 소멸 세 번째 모든 물질적 욕구의 충족 네 번째 의무와 작업의 집단적 분담 다섯 번째 자치 그래서 국가는 행정기능과 입법기능을 폐기하게 되고 윤번제와 선거에 의한 행정업무가 단순히 돌아가면서 분배하는 일이 된다. 모든 무력과 강제력이 해체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사회주의에서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는 민주주의조차 불필요해지는 자치가 이루어지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인데 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피라미드 구조의 평이해 틀 내에서의 직접 민주주의를 이야기했죠. 그 영감은 파리 고민의 경험으로부터 나타났고 그 고민 시에 대해서 이제 The Civil War in France 이 책에서 막스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144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데이비드 헬더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용한 내용을 바탕으로 막스가 구상한 피라미드형 직접 민주주의를 보자면은 자유주의 국가의 기구는 코민 구조로 대체될 것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정부의 모든 영역은 인민에게 완전한 책임을 지며 인민의 일반 의사가 지배하게 된다. 여기서 루소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죠. 가장 작은 공동체는 자기 업무를 관장하며 보다 큰 행정 단위에 보낼 대표자를 선출하며 다시 여기서는 대규모 행정 단위에 보낼 파견할 후보자들을 선출한다. 그래서 이게 피라미드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구 촌락에서 만약에 30명 뽑았다. 여기 30명 중에서 또한 명을 뽑아가지고 보내고 그한 명들이 모여서 또 30명의 뭐뭘 이렇게 형성하고 이렇게 쭉쭉 올라가서 국민 의회의 수준까지 후보자들이 선출되는 거죠. 이게 일종의 간접선거가 되는 셈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직접민주주의의 형태냐 이거냐면은 피라미드 구조로서 모든 대표자는 선거구민에게 직접 소환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임기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임기제가 아니고 그냥 디퓨티에 불과한 거죠. 그 대의자가 아니라 대리인이다. 그래서 이 대표자들은 실질적으로 그 촌락의 그 자치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만약 그 역할에 벗어나서 다른 짓을 하고 있다 이러면 바로 소환해 버린다는 거죠. 그럼 국민의회 간 후보는 어떻게 소환되냐면은 촌락의 후보부터 소환해가 갈아치워가지고 계속 갈아치우고 피라미드식으로 줄줄이 사탕으로 갈아치워서 갈아치운다는 것인데 과연 줄줄이 사탕으로 갈아치울 수 있을까? 왜냐면은 그게 한 정책에 있어서 위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매번 갈아치우려면은 모든 정책에 모든 감시가 이루어진다는 건데 이게 정부 경제적으로 가능한 일일지는 의문입니다. 147페이지 국가의 소멸. 그래서 국가와 사회가 완전히 통합되고 사람들은 그들의 연대 업무를 집합적으로 운영하며 모든 욕구가 충족되어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전체의 자유로운 발전과 병존할 수 있는 생활 유형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에서는 모든 계급 잔재가 사라지고 그와 더불어 모든 갈등의 토대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업무 조정이 필요하게 되지만 특권적 공직자 계층의 형성 없이 이 과제는 완수될 것이고 올맨과 같은 사람은 공산주의 행정가의 임무를 교통정리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업무의 교대를 관장하는 단순한 메커니즘으로 그 업무가 변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계급 갈등이 일어나고 어떻게 자원을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 투쟁은 더 이상 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정치의 종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르크스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계급의 소멸로 발생되는 합의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50페이지에 그런 기대가 나와 있는데 과연 그 환경주의자와 비환경주의자의 차이 그리고 공공지출의 목표에 관한 문제, 생산투자냐, 현재수비냐, 주택사업이냐, 교육계획이냐. 그리고 세대 간의 문제, 연금 지급률을 얼마나 할 것인가. 인종 갈등의 문제, 성별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런 모든 갈등을 자본주의 내에서 계급 관계에서 파생하는 문제라고 보았고 근본적으로 계급 갈등이 사라지면은 이 모든 문제는 소멸될 것이라고 본 환원주의적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계급이 소멸되면은 만장일치적 합의에 쉽게 이를 것이다라는 과도한 기대를 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말 과도한 기대라고 할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민주노동당이다 이래도 나름대로 한국 사회에서 진보적인 사람들이 하나의 정당을 지지하는데 그 내부에서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뭐, 여성주의다. 그래서 여성주의 내부에서도 뭐, 검열 반대 페미니스트, 급진적 페미니스트,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막 분리주의 페미니스트, 생태주의 페미니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또막 의견이 갈려가지고 그 의견이 갈리는 게 단순히 뭐 이야기꾼으로서 의견이 갈리는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조직으로서, 정치적 집단으로서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일한 생산 양식 내에서 동일한 여성주의자들이 그렇게 갈린다면은 동일한 사회주의 생산 양식 내에서 어떤 동일한 영역 내에 동일한 영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의견이 갈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의견 갈리는 걸못 참으면은 전체주의 사회에 가까운 그런 정치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3페이지 문단 1, 2에 나와 있듯이 이것은 고 또한 정치적 차이에 대한 억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든 정치적 활동은 코민 구조로서 통합되기 때문에 코민 밖의 정치 활동과 토론은 보호되지 못하는 부르주아적인 반동적인 활동으로 치부될 위험이 있는 것이죠. 코민에서 행정적인 업무 교대로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바깥에서 음모의 네트워크를 짜고 있는 것은 결국 반동 아니냐, 반혁명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꼬민 밖의 어떤 정치적 결사체들이 차지하는 지위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고 그것이 꼬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 활동과 토론을 보호하지 못하고 이들이 정치 체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구조를 고민하지 못했다. 동그라미 3. 권력 분립에 대한 과소평가. 154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꼬민이 입법부이자 사법부이자 행정부란 말이죠. 그래서 몽테스키에가 제시하였고, 또한 그 뒤에 발전적 민주주의자들이 받아 안았던 권력 분립, 상호 권력의 견제에 대한 과소평가, 지나치게 이것이 단순히 부르주아지의 지배 도구로서의 외양일 뿐이다. 옷을 입힌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부르주아 싫어지면 옷도 쓰일 데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서로 다른 조직에 속해 있는 어떤 조직적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상호 견제의 필요성에 대한 지나친 경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단 보면 정치제도가 하나의 분화되지 않는 유형으로 분명하게 분리되지 않는 복합적 조직체로서 축소된다면 권력은 위계 질서의 형태로 응고될 수 있다. 마르크스는 새로운 정치적 장치의 미래에는 모든 사람에게 접근될 수 있고 완전히 명료해지며 변화에 개방적이라고 가정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렇지만 이 가정이 틀렸다면은 피라미드적 소환 구조로서의 꼬민 구조는 손쉽게 위계적인 서열 체계로서 변화될 수 있으며 보다 높은 단계의 꼬민의 지도자들이 아래의 꼬민과 궁극적으로는 그 시민들을 지배하는 형태로서 응고될 수 있고, 또한 이들은 행정뿐만 아니라 사법의 영역까지도 지배하기 때문에 그 꼬민 밖의 시민들이 결사체를 만들어서 꼬민의 지도자들을 비판한다면 그들이 사법부의 권력을 활용해서 그들을 억압할 수 있겠죠. 또한 그 꼬민 밖의 시민들이나 선거를 하는 시민들이나 그 경제 결사체들은 어떠한 제도적인 권력도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응고는 단순한 이론적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태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파리 꼬민과 같은 꼬민 평의 구조, 소비에트 구조는 러시아 혁명의 경험에서 봤듯이 그 소비에트의 정점에 서 있는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단순히 동원의 장소로서 전락하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그 지도자들의 근처에 있는 새로운 관료기구가 그것을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여기 인용문에 보면은 폴란이라는 학자가 그러한 정치적 전망을 평가하기를, 그것은 거대한 도박, 모든 가능한 세계에서 최선의 것으로서 국가를 형성해보려는 작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도박이다. 그것은 특히 도움이 되지 않은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의 상황이 단순히 부재하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때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의 상황은 경제적으로 러시아는 재개발되었고 사회주의 국제 운동으로부터 혁명에 고립됐죠. 독일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등을 돌렸죠. 연쇄 혁명을 안 해줘. 적대 세력으로부터 포위 압력. 윈슨 막 처칠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매우 적대시한 거죠. 그리고 내전이 나타나서 백군들이 다시 왕조를 세우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면서 여러 지역의 장군들이 막 내전을 일으켰죠. 그리고 전쟁으로 나타난 자원의 부족.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자원이 부족하게 됐고, 또뭐좀 해볼라니까 금방 또 2차 세계대전이 나와가지고 사람도 엄청 많이 죽었죠. 얼마 죽었죠? 거의 뭐 2차 세계대전의 3분의 1 이상이 러시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좀 러시아 혁명을 해서 노동자들이, 그때 만약에 20살짜리 남자 노동자였다고 하면은, 아이고 이제 살만 하구나 했더니 뭐 내전 일어나가지고 적군으로 끌려가가지고 전쟁에 복무하고, 아 이제 뭐좀 하나 했더니 또 2차 세계대전에 끌려가가지고 거의 죽었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뭐 혁명해가지고 아와 했는데 결국 거의 다 죽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없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런 상황들 자체가 후대의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있어서 사회주의 모델의 본질적 순결성을 암시하는 데 협력해왔던, 그런 것만 없었으면 다잘 됐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모델 자체의 나이브함, 모델 자체의 본질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정치적 갈등, 모든 정치적 문제, 모든 사회적 모순, 모든 부적합하고 이기적이거나 단순히 인간 감정 또는 단일한 행위 동기, 모든 부정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요구한다. 즉, 정치의 부재를 요구하지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살펴봤듯이 과도한 요구이고 또 규범적으로도 잘못된 요구이다. 동그라미 4번. 정치 참여에 대한 과도한 가정과 전문적 기술적 문제에 대한 단순화. 그래서 정치 참여를 모든 사람들이 해야지 이 고민 구조가 잘될수 있죠. 그래서 자치도 이게 시장이 없기 때문에 원자적으로 경제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산할지, 어떻게 분배할지, 이게 또뭐 예를 들어서 혁대 하나를 생산해도 그것은 결국 비혁 노동자와 그리고 그 가죽을 생산하는 원생산지의 노동자와 이런 문제와 다 되겠고, 소비자의 문제와 연결돼 있어서 결국 이 몇몇 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의를 해야 되는데, 소비자 대표, 원생산자 대표, 뭐 중간 생산물 대표, 그다음에 그 중간 생산물을 만드는 또 기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생산물, 그 기계의 생산물, 그래서 노동 강도부터 가격까지 다 합의를 하려면은 하루 저녁의 토의로서는 끝나지 않겠죠. 그래서 맨날 맨날 저녁 먹고 회의를 해야 된다. 근데 이 회의를 뭐 대표들이 한다면, 이 대표들은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어떠한 특권적인 보상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순전히 회의를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전히 회의를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 뭐냐면은 옛날에 저도 학생회장을 했었지만은 그 학생회장들이 모여서 하는 게 이제 단대 회의도 있고 이제 총학에서 나오는 이제 그 회의도 있지만은, 전학대회라는 게 있어요.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라는 게 있는데, 그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가 보통 잘 성사가 안 되죠. 왜냐하면 정족수를 못 넣기 때문에. 왜 정족수를 못 넣느냐? 거기 가면은 회의를 참 오래 하거든요. 뭐한 24시간 회의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뭐 회의가 빨랑빨랑 해가지고 결론이 탁 나서, 아, 우리 참 생산적인 일을 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막또 사람들이 말은 많아가지고 말썽 피곤해가지고 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또 가면 뭐돈 받느냐? 돈도 안 준단 말이죠. 그래서 돈도 안 주고 회의가 맨날 며칠 계속되고 뭐 특권도 없고 뭐 전학대랑 꼬민의 대표자 하는 거랑 비슷한 게 아닌가. 꼬민의 대표자를 감시하는데 필요한 어떤 정치 활동도 마찬가지로 특권이 부여되지 않고 직업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만한 게못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정족수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 시간에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람은 특히 즐거움이 많겠죠. 그 시간에 뭐 섹스를 할 수도 있고, 빌헬름 라이히가 말했던 것처럼 성해방이 막 일어나가지고 아유 막 섹스에 탐닉할 수도 있고, 뭐 마르크스가 탐닉했던 것처럼 그 고대 그리스 고전들에 탐닉할 수도 있고, 그다음 뭐 연극이나 영화 같은 게 탐닉할 수도 있고, 또 애랑 같이 놀 수도 있고, 뭐할 일은 많고, 참 공산주의 사회는 넓고 할 일은 많죠. 근데 뭐 회의하고 앉아 있으려면은 회의주의자가 아닌 한 참으로 힘든 일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적 기술적 문제에 대한 단순화. 전문적 기술적 문제. 행정 업무라는 게 매우 단순한 업무가 아니죠. 그래서 뭐 행정고시 쳐가지고 5급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몇 년간 이렇게 훈련을 받고, 또 5급이 아니라도 9급 공무원까지 해서 각각 하는 전문적 영역이 있죠. 그게 루틴화 돼가지고 오래 습득돼서 인수인계도 잘 되고, 그게 직업적인 일이기 때문에 계속 익숙해지고, 이렇게 해서 이 거대한 국가 행정 체계가 돌아가는 것인데, 이거를 단순히 교통정리로 비유할 수 있다는 것에서 볼수 있듯이 너무 단순화해서 아무나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는 의문이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토록 단순하지 않다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그것을 맡을 수도 없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결국 직업적인 꼬민 지도자들이 등장하게 돼. 정치 참여가 가정했듯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계적인 정치 권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다섯 번째로, 헌법이라든지 어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권력 분립, 이런 것과 같은 자유주의적 헌정 장치를 단순히 부르주아제의 이익에 봉사하는 부르주아적 정치 권력의 외양에 불과하다고 치부해버렸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헌정 장치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마르크스는 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루소도 간과했고, 홉스도 간과했던 존 스튜어트 밀이 그토록 강조했던 다수의 전제와 정부 권력의 억압으로부터 개인의 자율성을 보존하는 것은 입법적인 다수결로 잘 뒤집어지지 않는 헌법의 기본권 구조로서 구축되어야 하고, 또한 사회는 만장일치를 강요하고 그것이 올바른 정치적인 의사결정의 이념상이라고 세뇌하기보다는 갈등과 다원적인 의견의 존재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다원적인 의견을 하나로서 수렴해서 그 외의 것을 탄압하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가치관, 문화, 법률 체제, 그럼 헌법적 보호장치를 둬야 되는데 그런 점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런 자유적 헌정장치의 부재가 결국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기본권이나 정치적 자유가 억압되었던데, 그것이 단순히 외부적 조건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어떤 이념적인 주의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위기가 왔을 때, 자유라는 것은 위기가 왔을 때 가장 탄압받기 쉬울 때 보장되지 않으면 그 본질적 의미가 사라지는 것일진데, 경제적으로 저개발되고 내전으로부터 압박이 주어지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미국과의 냉전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헌정장치가 부재하는 것을 정당한다면, 소련과 대립하여 냉전을 겪었던 미국이 1950년대에 메카시즘을 실시했던 것도 정당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어떤 이념 내에 자유주의적 헌정장치에 대한 평가가 체계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20세기의 비극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스주의에 대해서는, 막스주의의 직접민주주의 이론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모델하고 나서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이야기하면서 좀더 자세히 다룰 것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베버와 슘페터부터 시작해서 이제 로버트 다할과 같은 다원주의자들, 그리고 과부하 정부 이론, 그다음에 정당화 위기론, 신자유주의론, 참여민주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비드 헬드의 정리까지 할수 있다면 하고, 못한다면은 정리는 다음 시간에 하는 방식으로 하고,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